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학창시절에 키가 좀 큰 편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좀 크지만 그때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교실 뒤편에 항상 자리를 잡고 자리에 그 수업을 듣곤 했는데 맨 뒷자리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셨겠지만 조금 논다는 친구들, 네, 뭐 이른바 뭐 짱 또는 일진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학기에 제가 우리 학교에서 일진인 친구랑 짝이 된 거예요, 글쎄. 네, 근데 이 친구가 친구들을 막 괴롭히고 하는데 저에게만큼은 너무나 잘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저를 막 깍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왜 그랬을까요? 네, 제가 그 친구보다 싸움을 잘해서 했을까요? 네, 그건 아니었고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는 그 친구의 어머니가 네, 교회를 다니셨는지 안 다니셨는지는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했지만 너짝 그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 절대로 괴롭히면 안 된다고 잘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창생활을 굉장히 편하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 학생 시절에 그 동네 슈퍼에서도 또 심지어는 목욕탕에서도 그냥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원가를 챙겨주시고 또 잘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벌써 30년도 더 지난 그런 일들인데요. 목회자 자녀라는 그 꼬리표가 저에게 어쩌면 뭐 존중받는 그런 보호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의 딸이 학교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아빠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대요. 우리 아빠는 어떤 일을 하셔 하다가 이 목사님 딸이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야 라고 했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쏴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친구들 표정들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세상에 너 교회 다녀? 세상에 너네 아빠가 그런 사람이야? 네, 무슨 뉘앙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듯이 굉장히 한숨을 쉬면서 쳐다보는 바람에 너무나 민망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좀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이 아닐까. 또 기독교인과 이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시선들이 아이들에게 투영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때는요 한국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냉소를 넘어서 혐오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하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잘못이죠. 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반성하고 생각해야 되는 정말 뼈저리게 반성해야 하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절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세상의 비난, 세상의 냉소, 우리가 그것을 회피만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것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며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에 합당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금요일인데요 오늘 성금요일인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합당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 진짜 화평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화평인지 생각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화평을 생각하라. 네. 만일 누군가가요 요즘 기독교 이미지가 이렇게 나쁜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요 그 사람에게 아주 오래전 이 조선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은요, 네, 병원도 없었어요. 학교도 없었어요. 네, 문맹률도 높았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나라였습니다. 어두운 땅이었죠. 이런 조선 땅에 당시 아주 풍족하고 잘 사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젊은이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엘리트 젊은이들을 이 조선 땅에, 이 구역말리 먼 조선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을, 그 선교사들을 우리 조선 사람들이 환영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나요? 네, 환영하지 않았죠. 네. 김훈이라는 작가의 흑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1800년 그 시대의 모습을 고증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데요. 조선의 22대 왕이었던 정조가 죽고 나이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대왕 대비였던 정순 왕후의 대리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야소라고 불렀는데요. 야소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정씨 있으세요? 정씨? 성이 정씨이신 분들? 정씨 집안에 유명한 사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거기 거증기로 수원 화성을 짓는 것을 도왔던 다산 정약용이 있거든요. 다산 정약용. 네, 우리 그림에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명예방 사건이라는 건데요. 이들이 신앙의 모임을 하다가 포졸들에게 발각되어서 고초를 당했던 그런 장면에 이 유명한 정씨 형제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서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다가 전 세계에 유례 없이 놀랍게도 스스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시작되면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둘째 정약전, 넷째 정약용이 잠시 배교를 하였었고요. 이후에 조카 사위 황사영의 백서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커지면서 이들이 흑산도와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산어보라는 그런 영화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 정약종은 안타깝게도 사형장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신유박해 사건이었습니다. 1801년에 신유박해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오박해, 1866년 병인박해가 이어졌고 그렇게 수많은 박해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렇게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날까지 예수가 전해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이런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전했던 사람들, 그들의 목숨값으로, 그들의 피값으로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였는데요.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네. 우리 34절에서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우리 함께 봉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좀 도망가서 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이 말씀을 대할 때의 심정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 조선시대에 정말 핍박당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 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정말 검으로 목이 잘리기도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혹한 희생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예수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네. 예수 믿는다고요, 감옥 가지 않습니다. 고문당하지 않습니다. 전도한다고 목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뭐 감수할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 할 때에 뭐 민망함, 또 어색함,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사람들과 세상적인 화평을 하기 위해서 그것마저도 감수하려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희생들은요, 그 시대에 이 순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 명절에 모인 자녀들에게 교회 좀 다녀라, 예수 믿어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어떤 반응이 나와요? 에이, 이번에 또 그 소리세요? 그만 좀 하세요. 네. 이렇게 반응하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핀잔 듣기 싫어서 혹시 입을 그냥 닫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들 앞에서 그냥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족 간의 화평을 좀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그 뒤에 숨어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시니어 예배에도 나오는데,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에 기도 제목조차 나눌 수 없는 것, 네, 그것이 부끄러워서 체면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 한마디,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지는 못하는 모습들, 네, 모두가 다 희생을 피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작은 자존심, 그런 체면이라는 우상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손에 들어야 할 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나는 주님과의 화평을 뒤로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검은요, 누구를 해치거나 파괴하기 위한 그런 무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안주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어떤 환부, 네, 이것을 수술하기 위한, 마치 의사가 들고 있는 메스, 그 칼과 같은 그런 검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를 구분하는 그런 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화는요, 우리의 문제를 그냥 못 본 척 하고 그냥 넘어갈 때 얻는 것이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솔직하고 정말 적나라하게 마주칠 때에 진짜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셨고요, 우리가 달려야 할 그 나무 막 장대 위에 우리 대신 높이 달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안다면, 그 희생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는 가짜 평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단순히 그냥 인자한 어른으로 남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는 우리 시니어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합당한 제자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라.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대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네, 값을 치른다는 뜻이죠. 값을 치르는 것. 우리 본문 38절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 아니라 네, 여기 보니까 십자가를 지는 대가, 그 대가를 치를 때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비로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시니어 가족들에게는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십자가들이 다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시니어들의 십자가는요, 뭐 선교지로 나가서 멀리 가서 희생하는 그런 것 같이 멀리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들, 질병들, 또 외로움, 또 약해지는 마음, 네,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아픈 것, 또 그렇게 나이 들어 아픈 고통을 그냥 불평하며 불평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통로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우리 약해진 몸을요,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이것을 믿고 선포하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은요, 좁아도 가야 하는 길이죠. 네, 험해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높아도 올라야만 하는 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정말 있는 그대로, 어떤 면에서는 잔인할 정도로 정말 노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을 성경 다른 곳에서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십자가가 선포될 때에 그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남병왕자가 깨끗하게 되며 귀신이 쫓겨갈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자기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특별하게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와 동시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3절부터 보면요, 23절 이후에는 무서운 핍박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핍박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 합당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네,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세요. 네, 죽기까지 희생하신 분이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짐으로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드리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손. 네, 손등과 손바닥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손 어떤가요? 예쁜가요? 네. 젊었을 때는 참 고왔을 손인데, 네. 평생 우리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다가, 네. 마디마디가 굵어진 그런 손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풍파를 다 견뎌내느라고 주름지고 거칠어진 그런 손이실지 모르겠어요. 지문도 다 달아지셨을 수도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그 손으로 닦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거친 손마디가요,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지어온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너의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손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 나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요, 과거에 누군가가요, 그 십자가의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치룬 복음의 대가가 분명히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하는 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가요? 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절하는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주님 전으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유 나는 어릴 때부터 그냥 모태신앙이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믿었어요 하시는 분, 그럼요. 부모님이 치른 그 믿음의 대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집안은 막 믿음의 3대, 4대, 5대, 6대까지 나오더라고요. 6대. 야, 정말 축복받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4대, 5대, 6대 가려면요. 처음 믿은 사람은요. 조선시대, 일제시대 그때 믿은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전한 사람이 있었고 목숨 걸고 믿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요.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기도의 대가, 사랑의 대가, 희생의 대가, 복음의 대가. 그 대가를 주저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대가 치를 수 있는 우리 신여 가정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세 번째로 예수님의 합당한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세 번째는요, 포기할 때 은혜가 임함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포기할 때 은혜가 임함을 믿으라.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포기할 때 은혜가 임한다. 아멘. 우리 39절 말씀,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역설.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 내가 포기할 때에 영원한 것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요,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 때로는 나의 가족조차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합정역 근처에 가면은 네, 양화진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양화대교 옆에 옛날에는 나루터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가 한쪽 편을 보면은 아주 작은 비석들이 수도 없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 자녀들의 무덤이거든요. 여러분, 조선시대 말에 당시 어려웠던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는데, 젊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가족들이 왔는데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이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네. 면역력이 약해서, 또 우리나라 그때 참 가난하고 풍토병이 많았는데 풍토에 적응을 못해서 그 풍토병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저 조선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전하고자 고향을 뒤로하고 이곳에 왔는데, 배를 타고 왔는데, 이 먼 곳까지 왔는데 데리고 온 아기가, 이 땅에서 또 낳은 아기가 변변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하나 둘씩 죽어가서 저기 묻힌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 하죠? 네,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네, 선교사님들은요, 그 죽은 아이들을 조선 땅에 묻으며 그분들의 가슴에 묻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가족까지도 희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 땅, 하나님께서는요, 이 조선 땅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치루었던 희생, 그들이 치른 대가를 통해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여러분, 한국교회는 유례 없이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참 우리 너무나 연약한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부족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 우리 힘으로 정말 그런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길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대가는요, 우리 힘으로 치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그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훈의 책 흑산을 앞에 제가 소개하였는데요. 그 책을 보면 사형으로 참수당하던 그 정약종, 정약종의 종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약종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정약종은 칼을 받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서 죽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형리가 그 청을 받아들였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사치였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약종은 하늘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칼을 받았다. 도성 쪽으로 날이 저물고 서강 쪽 하늘에 노을이 번져 있었다. 그의 웃음은 평화로웠고 큰 상을 받는 자의 기쁨으로 피어나 있었다. 잘린 얼굴이 평안했다. 여러분, 정약종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았던 그 주변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 저렇게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 책은 각색한 소설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국 선교 역사 가운데에 이런 장면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그 카타콤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이런 기록들이 수없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 역사를 보면요, 그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 순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하였는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요, 최연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장례식장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에요. 저주예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 도저히 그 대가 치룰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합장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그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대가 지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사시겠습니까? 세월이 가면 결국 다 사라질 것들, 그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것, 그 무한한 것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갈지 그 목적 찾지 못하면요,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손이 평생 수고하며 고생했던 여러분의 그 마디마디 굵어진 여러분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이제 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응답하며 그 영원한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약 가정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합당한 제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화평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며 또 우리가 포기하며 은혜를 입을 때에 십자가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 중에 이미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십자가 붙들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 합당한 제자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합당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핏값을 통해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빚진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하며 진정한 제자, 합당한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자들이 치루었던 그런 십자가의 희생과 믿음의 대가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빚진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둡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십자가의 대가를 치러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달라고 하시면 생명 드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거 달라고 하실 때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제자, 진정한 합당한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가사를 잘 알고 계실 텐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은
십자가 못 박힘은 복죄함아니나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말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나이가 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손 꼭 붙들고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